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완전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런 평가가 완전 무결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피조물, 특히 인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나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 말고도 그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시대 상황에 살면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은 에녹의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던 시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과 더불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진리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때에는 영적인 가치 판단, 분별력, 정체성,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때는 영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그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실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의 계보, 세세계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인의 후손들이겠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보고 오직 외모만으로 아내를 삼는 당시의 결혼 풍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의 영적인 가치 판단 기준, 뭐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의 사람들이 이 2절을 보고 무엇이 잘못됐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 그런 결혼의 풍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이 별로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취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결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반대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또한 취하고 서로 상반적으로 믿지 않는 자가 자기들의 눈에 좋아서 외모가 좋아서 어떤 겉으로 판단하는 겉모습, 실력이 있어서 외모 조건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해서 그냥 결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같이 멍에를 같이 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결혼입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멍에를 같이 두지 못한, 멍에를 같이 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실망하셨죠. 이는 그들의 육신이 완전한 육신, 육체로만 남는 존재, 육신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육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지정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간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지으심은 하나님의 창조는 그만큼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게 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바로 인간 창조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자기 멋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기 뜻대로 결혼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이것은 믿는 자로서 믿는 이에 마땅히 가져야 할 정체성, 영적인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를 상실한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과 커뮤니케이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신분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한다 그러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하십니까? 나 하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십니까? 많은 젊은이가 이 시대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의 해피니스,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사랑에 빠져서 행복을 추구하며.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이 성경에는 뭐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전 영역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의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참 평안을 갖고 참 기쁨을 가지고 참 만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의 기쁨만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내 뜻대로 결혼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maybe materialistic prosperity, materialistic happiness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물질적인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지만 spiritual happiness, spiritual joy, 영적인 기쁨과 satisfaction, 만족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그 목적에 충실하고 그분의 주신 사명을 내가 이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분과 교제하며 그런 fellowship 가운데 주님의 뜻을, 주님의 형상을,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참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누구냐를 잃어버리며 사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참다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기쁨을 상실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을 보면 아주 비극적인 겁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지정의에 걸쳐서 하나님께 리스판드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존재로만 산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세상의 육체만 육체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 Lord and Savior로 믿고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거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전이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성령의 전되는 삶, 우리가 성령의 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영적인 자아가 누군지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게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그런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혼동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서 믿는 자 같은데 믿지 않는 자,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non-believer,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 같지만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영적인 자기 실체를, 정체성을, 실체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클리어하게 확실히 내가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나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를, 영적인 자아 발견과 영적인 나의 주체성을,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라는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발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와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도 다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없는 삶,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해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깨닫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신 분들도 제가 몇 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를 때는 그렇게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고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다고 하면서 내가 선교적 차원에서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신랑, 믿지 않는 뭐 아내 와 결혼해서 내가 선교적 차원에서 그분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제가 보게 되면 그런 선교적 차원의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정말 더 드물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정말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믿음이 없다고 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전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지 못합니다. 한번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아무 자매가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믿지 않는 형제랑 결혼했어요.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다 사그러집니다. 시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옛날과 같은 그런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여자만 그러겠습니까? 아내만 그러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결혼할 때 마찬가지고 vice versa,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본질적인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분복들을 다 누릴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메시지 첫 번째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통혼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실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바의 그 목적에 충실한 삶, 그 지으신 사명에, 미션에 충실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의 그런 삶을 보면서 저희들이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노아가 살던 시대는 세상이 죄악의 영향력 아래에 놓였던 시대였습니다. 이 정체,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상실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다음엔 오르메르크의 죄악된 길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total depravity,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설. 존 칼빈, 프랑스의 신학자 존 칼뱅이라고 그러죠. 예, 칼빈 선생이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영적인 타락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는 자 같지만 믿는 자 같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결과가 뭐냐 하면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벌써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개혁성경은, 예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옛날 성경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prevalent 했다, 퍼져 있었다. 하나님의 죄악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짓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버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그 다음엔 얼마 안 있어서 죄악된 삶을 삽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믿는 자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전적인 타락설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게 다 악하대요. 요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어도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인간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시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개발이 가능한 그런 영적인, 그러한 인간적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여기에는 한 예가 없다라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의인도 없다고 합니다.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편에도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볼 때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의로운 자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영어로 뭐 I see 뭐 이런 see라는 이 본다라는 동사가 단순히 내 보고 있다라는 동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거기엔 실수가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보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이 보신다면요, 인간은 선한 존재가 없고 의로운 자가 없고 다 멸망받을 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어떤 셀프 임프루브먼트를 할 수 있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이, 근원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완전히 전적으로 죄로 인해서 부패해서 타락해서 그 죄 굴레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힘과 근원과 원동력은 인간에게 없다라는 것을 벌써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전적인 타락된 인간의 부패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주소는 전적인 타락한 인간 그 자체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인간을 볼 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신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2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1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무슨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자유의지도 you will already dead in your transgression and sin.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도 you are already dead. Even your will 다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너희를 구원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아무도 이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서도 인간의 그런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이런 인간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 7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6절의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The Lord was grieved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한탄하셨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쉽게 말하면 The Lord was grieved.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그의 마음이 통증과 아픔으로 가득 찼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인간이 죄 가운데서 전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고소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됐다 이놈들. 내 말대로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더니 결국 그 죄악에 불려서 빠지지도 못하고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 가슴 속에서 슬픔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죄악된 그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영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 아주 악하고 부패의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그렇다고 말씀하고 가슴 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워하는 말씀, 바로 한탄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원어적인 의미에서 현실로 인해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통해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극심한 실망과 고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백성이 죄 가운데 치닫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심령, 그 안타까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 한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한탄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치닫게 됐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혀 용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구속받고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요. 하나님을 한탄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아주 가슴을 치며 통탄해하며 아파하는 삶, 이 삶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고 괴롭히고 근심하고 한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목적과는 상반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처럼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한탄해 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아의 산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는 그 시대고 나와 상관없고 옛날 이야기야. 노아 시대가 언제 제기했는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 아니야.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보고 한탄하고 있는 거 나와 상관없는 거야. 나는 그래도 좀 괜찮겠지. 나는 현대인인데 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교양을 쌓은 그런 그럴듯한 멋있는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근심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근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상반되는 삶, 거부하는 삶, 불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근심하세요.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원래 본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한탄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한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라고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상실한 아들이 돌이키는 것, 그 돌이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열왕기 상하 에스겔서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마치 짝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한탄이었어요. 여기서는 한탄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한탄이 결국은 비애로 끝나고 이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님께 붙들려서 그분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센서티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는데 무심코 말하고 무심코 나쁜 행동을 하고 무심코 다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탄식하시며 근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근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알 때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의 붙들리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니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우리를 간구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뜻에 그분의 간구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분의 간구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 때 성령님이 근심합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음 구절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He's grieving.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여러분 교회 왜 문제가 있어요? 교회 마음속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회방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서로 인자하게 Be kind to each other and forgiving one another.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해줘라. 무조건 용서해주라는 것이죠. 죄를 버리고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용서한 같이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님을 한탄하게 하는, 탄식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반면에 그때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세 번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그때예요, 그때. 어떤 때입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죄악에 빠졌어요.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결과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심을 한탄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자아와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때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갖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기는 사사시대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시대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 그런 타락한 때 노아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왜 그러면 노아만 이렇게 은혜를 입었느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는데 그가 얼마나 잘나서 얼마나 뛰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느냐?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그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불공평함, 하나님의 택함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구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물론 도덕적으로 고결함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죄인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도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판단이고 심판이고 인간을 보시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는 당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냐? 이 하나님께란 말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 그가 친절과 은혜와 호의를 받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면 But Noah fi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뻤다는 거예요. 이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뻤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런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처럼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노아가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뛰어남, 노아의 의인과 하나님과의 동행함은 자기 자신이 어떤 인격적인 도덕적인 고결함과 뛰어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노아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아니 그것보다 더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면에서 완결, 무결하다, 하나도 흠이 없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그에게 전가된 것이고, 또한 완전한 자는 온전한 자입니다. perfect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자, 동행한 자, 의인이었다는 것은 다른데 그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불공평합니다. 노아만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만 살려주시고 그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당대 동행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동행하는 자로 살아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노아 가정 한 가정만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만약에요 그 당시에 노아 가정 한 가정만 살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노아까지 선택하지 않으셔서 그를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삼아주지 않으셨다면, 구원해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상실한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온 이것이 불공평하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 저희들은 교회 나와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데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다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죄값을 받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류의 운명은 뭔지 아십니까? 다 멸망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멸망당하고 멸망의 위기에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다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도한 것은 다 멸망할 자로 만드셔, 멸망할 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데 멸망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멸망하게 될 판이 되었으니까 다 멸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구속적인 선택하심의 은혜에서 몇 명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절벽에서부터 떨어져서 강가로 금 위에서 막 떠내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주고 끄집어내어주는 거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금 위에 휘말려서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는 우리를 누군가가 건져줘서 밧줄을 던져줘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왜 나만 구원해주느냐, 나만 왜 살려주냐, 저 떠내려간 사람 다 저 사람 왜 저 방관하고만 있느냐, 이런 말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다 멸망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다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런 값없이 의롭다 얻은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멸망당해야 할 자입니다. 노아도 여기서 하나님의 멸망에서, 죄의 대가에서 예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당대 은이라 그래봤자 그것은 구원 이후에 그의 변화된 삶이지, 그가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도덕적으로 나아야 얼마큼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니 이에 하나님은 기록된 바 의인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 없으나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기준은 그만큼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만 의를 행하도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걸 풀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아도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만 구원해 주지 않으면 다 멸절당하고 다 멸망하니까 바로 이 노아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친 백성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당대 의인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하나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시키고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패하고 철저히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이 아니라 그 죄를 박차고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